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게 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공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된 풍설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가짜 뉴스, 거짓 소문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도 말고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지도 않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요, 한순간에 퍼져나가고 그 말은 사람을 거치면 거칠수록 왜곡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보통 게임을 할 때 이렇게 말을 귀를 막고 말을 전달하는 그런 게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을 보면 처음 한두 명이 지나갈 때는 계속해서 처음 했던 말이 잘 전달이 되는데 세 명, 네 명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니 끝에 가면 끝에 갈수록 처음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로 바뀌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해도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또는 중간에 내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처음과는 다르게 완전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좋은 이야기는요, 잘 퍼져나가지를 않는데 나쁜 얘기나 헛소문은 한순간에 퍼져나가죠.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돼 있어서 더 빨리, 더 많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속기 쉬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아니, 공동체를 무너뜨리게까지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귀가 하나님의 말을 살짝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결국 허망한 풍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노릇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허망한 풍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지를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있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명령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공의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다수를 따라가라, 남들이 가는 길을 가라, 그런 악한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말을 합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처럼 살려고 하고 남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다수의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악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을 할 때,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다수가 아니라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다수의 이야기를 듣고 걸어가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3명을 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수결은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수결은 언뜻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는 짓지 못하는 죄를 무리 뒤에 숨어서, 다수 뒤에 숨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옳았습니까? 엘리야가 옳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의 갈렙 이야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숫자가 아니라, 숫자에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재판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과 손을 잡고 위증을 한다거나,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위증하거나,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불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은 결국 진정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속이는 행동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난함 때문에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가난함으로 인해서 억울함과 힘든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말로 편파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꺾는 행동,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결국 성도는요, 나의 이득이나 나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신실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요, 우리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다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세상의 공의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몇 배나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의 나귀가 방황하는 것,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라,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이 아니라요,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의 나귀가 방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의 나귀가 방황하는 걸 보면, 아, 내 그럴 줄 알았다고. 그 사람 그렇게 하니까 이 원수의 나귀들이 방황하지 않게 되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아, 너무 꼬시다고.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내버려두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원수의 나귀 방황하고 있으면 더 괴롭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내버려두는 것도 더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그 나귀를 도와줘서 원수에게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는 걸 보면 그걸 도와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요, 영어 성경을 보면 Be sure you help him 이라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 뿐 아니라 동시에 원수까지도 도와주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마치 동쪽과 서쪽을 동시에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먼저 도와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걸 원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먼저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고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된 소문, 거짓된 말들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원수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살라라고, 공의롭게 살라라고, 그런데 동시에 약자를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부탁하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거룩함이고 구별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풍설을 전하면서 사람들 이간질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삶,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